B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 발간한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 일본, 독일 등과 함께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됐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미 재무부는 중국의 환율 정책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비관세 장벽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대미 교역과 투자를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은 종전 6개 나라에서 스위스와 인도가 빠지고 이탈리아, 아일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총 9개 나라가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랐습니다. 미 재무부의 환율 조작국 명단에 오르면 미국 기업 투자에 금융 지원이 금지되고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이 제한됩니다. 또 국제통화기금 IMF를 통한 환율 압박과 함께 무역협정 연계 등을 비롯한 부수적인 제재 조치가 이어집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인 지난 1994년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미국 정부가 지정한 이후 지금까지 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도한 대중국 무역 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인위적인 위안화 가치 절하를 꼽으면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비난해왔습니다. 북한은 내년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에 남북한 단일팀을 보내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기루 북한 체육성 부상은 어제 보도된 중국 신문망과의 인터뷰에서 북과 남이 단일팀으로 출전하는 문제는 다 같은 결의의 마음이고 곧 올림픽의 이념이기도 하다면서 북남이 손을 잡고 함께 해나갈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 부상은 지난해 11월과 12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열린 체육분과 회담에 북한 측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남북한은 당시 회담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의 여자 농구, 여자 하키, 유도 혼성 단체전, 조정을 비롯한 4개 종목의 단일팀 구성과 개회식 공동 입장 등에 합의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전자산업 핵심 원료물질인 희토류를 대미 무역전쟁 반격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관영 CCTV 인터뷰에서 중국은 세계 최대 희토류 공급 국가로서 개방과 협조, 공유의 방침을 따라왔다고 밝히고 그런데 중국에서 수출한 희토류로 만든 미국 제품이 오히려 중국의 발전을 저지하고 압박하려 한다면 인민 모두가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희토류 자원은 중국의 국내 수요를 먼저 충족시키는 게 원칙이라며 수출 제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희토류는 반도체와 이동통신기기,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첨단 제품의 전지 등에 들어가는 17가지 필수 광물질로 주요 군사장비에도 사용됩니다. 미국 희토류 수입의 80%가 중국산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수출을 제한할 경우 미국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주요 매체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 연안에서 발생한 유조선 공격은 이란이 감행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볼튼 보좌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유조선 4척이 기뢰 공격을 받았다고 밝히고 이란을 배후로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을 배후로 지적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원유 수출항인 얀부항을 겨냥한 공격 시도가 최근 있었으나 실패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앞바다인 오만해에서는 지난 12일 사우디아라비아 선적 2척과 아랍에미리트 선적 1척, 노르웨이 선적 1척을 비롯한 유조선 4척이 피격됐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 사상자는 없었지만 배마다 지름 1.3m에서 3m 정도의 구멍이 뚫렸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이란 방문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아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아베 총리 방문 일정을 일본 측과 최종 조율 중이라고 어제 언론에 밝히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회담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음 달 12일에서 14일 전후가 될 것으로 일본 매체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일본을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아베 총리가 이란 방문 의사를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데 따른 것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현지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29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전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상원 정보위를 통과한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북한 정권의 수입원에 대한 정보당국의 평가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스위스가 북한을 지원하는 4개년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막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고 오후부터 밤사이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7도, 낮 최고는 18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전체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위협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전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So I think the entire North Korean Debian program it's in conflict with the UN security resolutions.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방문 기간에 북한의 미사일을 작은 무기로 표현하면서 유엔 제재 위반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미국이 집중하고 있고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폼페오 국무장관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평화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what the US is focused on here, what the secretary is focused on, where he's trying to support the president, is in trying to negotiate a peaceful end.
그러면서 이미 여러 번 얘기했듯이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경제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이 가하는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기 원하며 그것이 폼페오 장관이 집중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보좌진들의 평가가 다르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는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현안 중 하나라며 북한과의 대화와 논의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It was lost on any of us that the launches were an attempt to send a message to the administration.
이어 김정은이 몇 차례나 직접 비핵화 약속을 했다는 폼페오 장관의 말을 상기시키며 이것이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고 폼페오 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집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폼페오 장관과 비건 특별대표가 대화에 희망을 갖는 것은 김정은과 얼굴을 마주한 대화에서 그로부터 진정한 비핵화 약속을 얻어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장관은 북한 주민들에게 더 밝은 미래가 놓여 있다고 믿으며 이는 모두가 희망하는 바라고 밝혔습니다.
I will say as it relates to why the Secretary Pompeo continues to work diligently with the President on this and Special Representative Steve Biegun as well. And I think it's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을 탄도 미사일로 보느냐는 질문에 발표할 게 없다며 미 행정부는 이번 발사에 대한 분석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북한 주민의 밝은 미래를 찾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관계와 지속적인 대화에 집중하고 있음을 거듭 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전체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새삼 강조한 미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의 최종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헌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보리 대북 결의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 동북아시아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분명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지 활동과 폐기 대상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핵미사일 실험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그리고 다른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 또는 폐기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금까지 채택한 모든 대북결의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는 지난 2006년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기로 채택한 16955호를 시작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해 2017년 12월 채택한 2397호까지 총 11건에 달합니다. 핵을 포함한 모든 대량 살상 무기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하도록 규정한 것이 공통점입니다.
안보리 결의가 국제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건가요?
예, 이에 대해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간 견해가 엇갈립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국들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는 경고성 의미에 그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는 북한이 결의를 위반해도 군사력 사용 등 강제력을 발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경제 제재를 가해 압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최근 원유와 석탄 등의 불법 환적에 이용된 북한 선박을 압류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예, 자신들의 핵 개발은 미국의 핵 위협에 대응한 정당한 자위권 행사이며 대북 결의는 정권 전복을 위한 미국과 그 추종자들의 흉계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고 있는 만큼 대북 결의에 규정된 제재들이 계속 남아있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제재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이 시점에 새삼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조한 배경이 뭔가요?
예, 국무부 대변인의 이번 발언은 북한의 최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겁니다.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인지에 대한 확인을 에둘러 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의 최종 목표가 핵과 탄도미사일 등 모든 대량 살상 무기 폐기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런 미국의 목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서 핵무기와 핵시설, 핵물질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관련 시설 정도를 폐기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과 탄도미사일과 관련 프로그램은 물론 생화학 무기의 폐기도 요구하는 미국과는 차이가 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과 생화학 무기 폐기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점은 북한과의 협상이라는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은 무슨 의미인가요?
예, 말 그대로 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평화적으로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는 겁니다. 미국은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 측에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모든 대량 살상 무기의 폐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실제로 어디까지를 협상의 목표로 삼을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비핵화는 핵무기를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계속 기대를 갖고 있는 이유를 밝혔죠.
그렇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 줄곧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얼굴을 마주한 대화에서 진정한 비핵화 약속을 얻어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기회 있을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에게 6차례에 걸쳐 비핵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더딘 진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북한 정권의 각종 수입원에 대한 미 정보당국의 평가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이 상원 정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해외 정부의 미국 내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조치가 담겼는데 러시아만 겨냥했던 전년조와 달리 북한, 중국, 이란이 지목됐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정보위가 정보당국의 2018회계연도에서 2020회계연도 세출 승인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지난 20일 상원 본회의로 회부된 예산안에는 중앙정보국과 국가안보국 등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국가정보국장실이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각종 활동들이 명시됐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북한 정권의 수입원에 대한 미 정보당국의 평가를 요구했습니다. 예산 발효 180일 이내 국가정보국장은 국무부와 재무부 내 정보담당 차관보와 협의해 북한 정권의 자금 조달원에 관한 정보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특히 반드시 평가돼야 하는 수입원으로 총 12가지 항목을 명시했습니다. 먼저 석탄, 철, 철광석 거래와 북한 영해의 어업권을 통해 창출되는 수입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철광석 거래에는 금, 은, 구리, 니켈, 아연, 티타늄, 광석 등 각종 광물과 섬유 거래도 포함됐습니다. 또 재래식 방산물자와 서비스 판매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그리고 여기에 연관된 품목에 대한 판매도 정보당국의 평가가 요구되는 수입원으로 지목됐습니다. 아울러 직간접적으로 북한 정부에 의해 사용되는 수입 창출 의도로 이뤄지는 북한 노동자 착취로부터 오는 수입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해외 국가들이 제공하는 식품, 의약품과 같은 비인도적 물품과 서비스로부터 비롯되는 수입도 평가해야 합니다. 이런 서비스에는 은행 서비스와 러시아, 중국, 이란에 소재한 기관 등에 의한 각종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번 세출안에는 대선 등 미 국내 정치 개입 행위를 막기 위한 해외 악성 영향 대응센터 설립 방안이 담겼는데 러시아만 겨냥했던 전년도와 달리 대응 범위를 중국, 이란, 북한까지 확대했습니다. 이 센터는 해외 정부 또는 테러 조직이 특정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하거나 언론 조작 또는 암살 등을 통한 미 국내 정치 개입 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이 발효되려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해 하원과의 최종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개의치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실무 협상 개최를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동맹국과 북한 모두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미사일 관련 발언이 미국 실무 협상 개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His distinct willingness to part company with his advisors, in my view, tremendously undercuts those same advisors.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통령이 보좌관들과 전혀 다른 발언을 하는 것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려는 보좌관들의 노력을 상당히 약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이에 대해 북한은 미 관리들의 북한 관련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대통령과 직접 하는 협상이 아니라면 앞으로도 회담을 거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폼페오 국무장관이나 볼튼 보좌관과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실무회담 개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의 미사일 발언을 일축함으로써 최대 압박 전략을 스스로 부인한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발언은 지난 3월 재무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를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했던 사례와 비슷하다며 대통령은 전략적 목표에 이득이 되지 않는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president is overemphasizing his personal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which really has not gained the U.S. any of its strategic objectives so far.
또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동맹국들에게도 잘못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위협이 되는 단거리 미사일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밝힘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 보호가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There's a lot of uncertainty by our allies as to what North Korea policy is in the U.S.
동맹국들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일관적일지 아니면 양극단 사이를 계속 오갈지 크게 불확실해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서로 다른 평가는 북한에도 잘못된 메시지를 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It's obviously a terrible optic when you have the top alliance managers publicly disagreeing on an issue.
북한이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등과 같은 중대 사안에 두 나라 정상이 공개적으로 이견을 보이는 것은 매우 보기 좋지 않고 북한에게는 저강도 실험을 계속해도 된다는 신호를 준다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하지만 북한이 더 강도 높은 도발을 한다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불확실하다며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을 시험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목적지에 입항하지 못한 채 3주 동안 해상에 머물던 북한 석탄이 출발지인 인도네시아로 되돌아가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지난 3월 말까지 실려있던 석탄인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입항과 하역을 허용할지 주목됩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산 석탄 2만 6,500톤을 실은 채 표류하던 선박 동탄호가 출발지인 인도네시아로 방향을 틀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싱가포르 해협 동쪽 지점 말레이시아 최남단 해상에 머물다 약 3주 만인 25일 다시 항해를 시작한 겁니다. 마린 트래픽 등 선박 추적 웹사이트 등에 따르면 동탄호는 이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동쪽 해상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해 28일 현재 자카르타 항구에서 242km 떨어진 지점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서 베트남 선사가 선주로 있는 동탄호는 지난달 13일 인도네시아 발릭파판항 인근 해역에서 와이즈 어네스트호에서 하역된 북한 석탄을 실은 뒤 말레이시아 케마만 항을 향해 이동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당국으로부터 입항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약 열흘 만에 해당 해역을 떠났고 이후 싱가포르 해협에서 줄곧 관측돼 왔습니다. 동탄호가 최초 인도네시아를 떠난 시점부터 계산하면 이 선박의 방황은 40일 이상 이어졌습니다. 현재 서류상으로는 문제의 석탄이 인도네시아에 하역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BOA가 확보한 해당 석탄에 대한 선화증권에 따르면 석탄의 하역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마룬다항입니다. 아울러 화주는 러시아의 한 회사로 수화인은 인도네시아의 주소지를 둔 회사로 나타나 있습니다. 화물의 종류는 실제 화물로 알려진 북한산 무연탄이 아닌 연료탄으로 기재돼 있는데 양은 기존에 알려진 2만 6,500톤이 아닌 2만 6,400톤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BOA가 확인한 선화증권의 내용은 이로써 세 번째 달라졌습니다. 인도네시아 하역을 앞두고 새롭게 발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BOA가 확보한 최초 선화증권에는 석탄의 화주와 수화인이 동일 주소를 사용하는 중국 난징의 한 회사로 나타났었습니다. 이후 다시 발행된 선화증권에는 화주가 인도네시아 브로커가 운영하는 회사의 이름으로 변경 기재됐고 수화인도 말레이시아의 한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또 최초 선화증권에는 화물의 종류를 무연탄 2만 6,500톤으로 명시했지만 두 번째 선화증권에는 인도네시아 석탄이라는 문구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발행된 선화증권은 화주와 선주, 화물의 종류는 물론 양까지 달랐습니다. 동탄호에 실린 석탄은 최초 지난해 3월 북한 남포항에서 선적됐었습니다. 이후 이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인도네시아 당국에 약 1년간 억류돼 왔지만 이후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법원이 석탄의 하역을 허용하면서 동탄으로 옮겨졌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7월에 내려진 미 법원의 압류 결정을 근거로 최근 이 선박을 미국령 사모아로 이동시킨 바 있습니다. BOA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에 이번 사안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이미 폐선 처리된 것으로 알려진 선박의 위치 정보가 남북한 항구에서 잇따라 포착돼 주목됩니다. 특히 해당 신호가 북한 영해와 남포항에서 잡힌 뒤 다시 한국 인천해양경찰서 전용 부두에서 반복해서 감지됐습니다. 한국 해양당국은 이 신호와 일치하는 선박이 지난 3년간 한국 항구를 드나든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신호는 지난 8개월 동안 한국과 북한을 수차례 오간 흔적을 남겼습니다. 선박 명과 종류,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 신호이니만큼 이 움직임만 추적하면 마치 동일한 선박이 남북한 영해를 넘어 양측 항구에 정박한 듯한 동선을 보여줍니다. 수상한 신호가 감지된 건 지난해 9월 5일. 일반 선박의 출입이 제한된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포착된 뒤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 뒤인 10월 4일, 신호는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북한 장산곳으로부터 7km 떨어진 곳에서 위치를 알렸습니다. 또다시 한 달이 조금 지난 11월 15일, 사라졌던 신호는 다시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로 돌아왔고, 이후 인천 앞바다에서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더니 이달 3일 느닷없이 북한 남포항에서 포착됐습니다. 이어 잠적한 신호는 불과 닷새 전인 21일 또다시 인천 해경 전용부두에서 확인됐습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해당 신호는 지난해 6월부터 이달까지 7차례에 걸쳐 인천 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감지됐습니다. VOA의 조회 결과 이 신호는 한국 국적의 300톤급 어선 골든레이크 801호와 일치하는 것으로 검색됐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는 지난 19일 이 선박의 입항 기록을 확인해달라는 VOA의 문의에 지난 3년간 한국 항구 입출항 기록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선박업계 관계자는 지난 8일 VOA에 골든레이크 801호는 운항사가 지난 2009년 부도가 난 뒤 2011년 폐선 처리됐고 이후 중국 배에 부품이 이전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011년 스페인령 라스팔마스 지역 신문에 골든레이크 801호의 경매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AIS 신호와 한국 해수부의 해명, 업계 관계자의 증언만 놓고 보면 불상의 선박이 이미 폐선 처리된 선박의 고유 신호 장치를 옮겨 달고 남북한을 오간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가설에 부딪힙니다. VOA의 문의를 받은 익명의 관계자는 지난 16일 인천해양경찰서로부터 단순히 GPS 오류 가능성일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이어 23일 추가 문의에 대해 최근에 입항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지난 1년 동안 민간 선박이 전용부두에 정박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다만 서해 5도를 관할하는 부서에서 나포한 중국 어선이 있을 수는 있다며 이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라는 단서를 달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중국 어선에서 감지된 신호라 하더라도 의문은 남습니다. 나포됐다면 이후에는 운항 흔적이 남지 않아야 하는데 지난 3일 남포항에서 잡힌 해당 선박의 신호는 21일 인천 해경부두에서 감지된 뒤에도 계속 인천 앞바다 여기저기에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상한 AIS 신호가 남포항과 인천 해경 전용부두에서 거듭 포착되는 데 대한 VOA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사나 국제해사기구의 나타샤 브라운 대변인은 21일 해당 신호와 관련한 VOA의 질문에 그런 상황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AIS는 선박명과 종류, 위치, 항로, 속도, 항해 상황, 그리고 다른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며 따라서 특정 선박의 데이터를 알리기 위해 설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VOA는 미 국무부와 재무부에 해당 신호를 인지하고 있는지 문의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스위스가 북한을 지원하는 4개년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현지에서 직접 지원 활동을 하는 만큼 가장 취약계층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도 북한의 식량과 영양 상황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며 정권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정부는 자국의 인도적 지원이 북한의 가장 취약계층에 전달되는 것으로 매우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외교부의 그레그 파라고 대변인은 대북 지원 물자의 분배 감시의 투명성을 묻는 VOA 질문에 스위스는 북한 현지 사무소를 두고 있고 스위스 전문가들과 함께 자체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세계 식량 계획 WFP에 분유 형태로 보내는 지원은 일명 슈퍼 시리얼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며 WFP가 직접 분배하고 현지에서 현금은 오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가 발표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현황표를 보면 스위스가 전체 기부액 1,570만 달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80만 달러를 지원해 국가별 순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파라거 대변인은 스위스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4개념 전략을 이행하고 있다면서 큰 변화 없이 이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적 지원을 정치와 결부시키지 말아야 한다면서 북한과 관련한 인도적 원칙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도 정부의 인도 지원 프로그램은 인도적 필요성에 근거해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교부 공보실은 28일 대북 지원이 정권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캐나다 정부는 인류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라는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파트너들을 지원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북한 정권이나 단체에 인도적 지원 기금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캐나다의 인도주의 기금이 45만 명의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매달 식량을 제공한 WFP의 지원 프로그램에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기간 미량 영양소 보충제를 제공해 150만 명 넘는 영양실조 어린이를 도운 유니세프의 활동 역시 후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심각한 영양결핍 문제를 다루고 식량 안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WFP와 유니세프에 200만 달러의 인도주의 기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계속 추적 관찰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대응을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의 전후 납북자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납북자의 즉각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42년 전 전라남도 홍도에서 납북된 고등학생의 어머니는 죽기 전에 아들 얼굴 한번 보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전후 납북자 피해 가족 연합회가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북자의 즉각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와 북한은 즉각 납북자를 소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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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하라!
최성용 전후 납북자 피해가족연합회 대표는 또 북한에 납북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생사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1977년 수학여행 중 전라남도 홍도에서 납북된 이민교 씨의 어머니 김태옥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죽기 전에 아들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나이가 많아서 얼마 못 살 것 같으니까 얼른 만나게 해주시오.
올해 88살인 김 씨는 납북자 부모들은 자식을 잃어버리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정부가 모른 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속히 절차를 밟아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전후 납북자 피해가족연합회 박연옥 이사가 대신 읽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죽기 전에 아들 얼굴 한번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죽기 전에 아들 얼굴 한번 보게 해달라는 것이 그렇게 죄가 되나요? 그렇게 어렵나요?
그러면서 마지막 소원을 한번 들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호소했습니다. 김 씨의 아들 이민교 씨는 1977년 8월 11일 홍도 해수욕장에서 북한 공작원들에게 피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BOA에 1995년에 한국에서 체포된 남파 간첩을 통해 아들이 평양에서 간첩들을 교육하는 교사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정보기관이 아들이 북한에 확실하게 살아있다고 확인해주며 영상 편지를 보낼 수 있다고 제안했었다며 하지만 아들에게 피해가 돌아갈까 봐 포기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양중에 발각이 되면 우리 아들이 다치잖아. 그래서 애들하고 물어보고서는 한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못하게요. 내 생각에도 그렇고.
김 씨는 하루 이틀 북한으로 끌려간 아들을 기다리는 동안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 사이 아들을 찾아 전국을 떠돌던 남편은 아들 소식도 듣지 못한 채 1989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은 현재 심장이 좋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테레비 보고 있으면 아들이 얼굴이 비는 것도 같고 그냥 그러다가 보면 또 병이 나고 그냥 마음이 우울해지고 우왕청신하는 맨날 먹고 사는 게 내가.
김 씨는 지난해부터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큰 기대를 걸었지만 정부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보다 신속하게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975년 동해상에서 납북된 허용호, 허정수 형제 여동생 허금자 씨는 이날 기자회견 뒤 BOA에 최근 오빠 한 사람과 연락이 끊겨 걱정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아, 75년도에 천황호 사건 때 납북돼가지고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계속 연락이 닿았는데 요 근래에 저기 아버지 편지를 갖고 있다가 발각이 됐대요.
허 씨는 그 이후에 생사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1971년 백령도 인근에서 조업중 납북된 박동순 씨의 딸인 박연호 기사는 그 뒤로 한 번도 아버지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날 수 없다면 소식이라도 듣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 만나기가 힘들면 살아계셨는지 언제 돌아가셨는지 그것만 들어도 소원이 없겠어요.
전후 납북자는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북한에 의해 납치된 사람들입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전후 납북자는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대부분은 어부였지만 고등학생도 5명 포함됐습니다. 통일부는 현재까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전후 납북자를 516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BOA Washington.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재무부가 중국과 한국 등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남북 국경에 직접 장벽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요. 2019년 상반기 미국 환율 보고서가 나왔네요.
네, 미 연방 재무부가 28일 주요 나라들의 환율 정책과 동향을 살피는 2019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1988년에 제정된 법에 따라 1년에 두 차례 연방의회에 주요 국가들의 환율 조작 여부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환율을 조작하는 나라로 지목이 됐습니까?
네, 이번 보고서에서도 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된 나라는 없었습니다. 지난 1994년 클린턴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가 지금까지 단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환율 조작국보다 낮은 단계는 관찰 대상국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보고서에는 어떤 나라들이 여기 지목이 되는 건가요?
네, 중국, 일본, 한국,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베트남 등 모두 9개 나라입니다. 기존에 이 명단에 올랐던 인도와 스위스가 이번에 빠졌고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베트남, 아일랜드, 이탈리아가 추가된 겁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조사 대상 국가의 범위가 확대됐다고요?
네, 지금까지는 미국과 무역 규모가 큰 12개 나라를 상대로 환율 정책을 감시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보고서부터는 연간 대미 교역 규모가 400억 달러 이상인 나라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이 21개 국으로 늘었습니다. 미 재무부가 이날 보고서에서 이 잠재적인 불공정 환율 관행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이 투명한 환율 정책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 조사 대상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환율 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요?
예, 크게 세 가지인데요. 지난 1년간 미국과의 무역에서 200억 달러 이상 흑자를 본 경우 또 국내 총생산 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본 경우 그리고 정부가 GDP의 2% 이상 외환 매수 등을 통해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입니다.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되면 환율 조작국 두 가지에 해당하는 관찰 대상국이 되는데요. 특히 재무부는 이번부터 경상수지 흑자는 종전의 3%에서 2%로 또 외환 개입 기간은 8개월에서 6개월로 기준을 훨씬 더 강화했습니다.
예, 한국은 이번에도 관찰 대상국에 포함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 해당돼서 관찰 대상국 명단에 들어갔는데요. 미국 재무부는 특히 한국 정부가 지난 3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다음 보고서 발표 시점에도 현 상황을 유지할 경우에는 관찰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에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며 중국을 비판해 왔는데요. 이번에도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네요.
맞습니다.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조작해서 미국을 상대로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다면서 취임하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뭐 중국 계속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중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네, 중국이 최근 몇 년간이 대규모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기준선의 21배에 달하지만 중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0.4%에 그쳤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재무부는 중국 위안화가 지난 1년 동안 달러화와 비교해서 8% 평가 절하됐다면서 앞으로 이 동향을 면밀하게 관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미국이 다른 나라의 환율 정책을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로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한 나라의 환율 조작 여부는 미국이 정하는 게 아니라 관련 다자기구가 평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 아니라는 건 기본 상식이자 국제사회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입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네요.
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면 미국과 대화할 수도 있다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29일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이 이날 국영 TV에 미국이 부당한 제재를 해제하고 자신들의 약속을 충분히 이행하며 또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는 한 문은 닫혀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에는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일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란 외무부 대변인 발언이었는데요.
예.
아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 28일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과의 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현재로서는 미국과 협상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란은 그런 말에 주목하지 않는다면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행동과 접근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로하니 대통령이 다음 날엔 다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뭐 이란 측의 자세가 크게 바뀐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네, 일본 방문 사흘째인 27일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요. 북한, 이란 등 국제안보 현안이나 양국 교역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를 했는데요. 회담 뒤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이란이 미국과 협상하길 원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그들에게 매우 현명한 일이 될 것이고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권과 관련한 중요한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란의 정권 교체를 미국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란의 비핵화를 기대한다면서 지금이 이란이 현체제를 유지하면서 위대한 나라가 될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줄곧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고 부인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말이 나온 같은 날 27일에도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네, 자리프 장관이 뭐라고 반박한 건가요?
네, 이란 최고 지도자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오래전에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파트와 일종의 칙령을 내림으로써
예.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겁니다.
최근 중동에서 이란과 미국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정부가 중동 지역에 추가 병력 파견도 예고를 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으로 떠나기 앞서 24일 백악관 정원에서 기자들에게 미군 1,500명을 추가로 중동에 파견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파병되는 병력이 중동 내 미국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미국 정부가 앞서서는 이란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비해서 항모전단하고 폭격기 전대를 중동에 파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9일 얼마 전에 이 아랍에미리트 영해에서 발생한 유조선 공격 사건 배후가 이란이 거의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낙태 문제뿐 아니라 국경 장벽 건설 문제도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인데 정부가 아니라 민간인들이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We Build the Wall이라는 비영리 조직을 만든 브라이언 콜페이지 씨가 최근 인터넷 트위터에 남부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현장이 담긴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콜페이지 씨는 또 트위터에 역사를 만들었다면서 이 장벽 건설에 돈을 기부해달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나 지역정부가 아니라 민간조직이 장벽을 세우기 시작한 거죠.
네, 국경경비를 담당하는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 CBP 측은 이 공사가 CBP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요, 이 We Build the Wall이 세우는 장면은 장벽은 아래에는 철강으로 되어 있고요, 위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We Build the Wall은 어떤 조직입니까?
네, 국경 장벽 건설이 연방 의회에서 진척이 없자인 민간인들이 직접 국경에 장벽을 세우기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콜페이지 씨가 지난해 12월 장벽 건설을 위한 모금 운동을 펼친 뒤에 We Build the Wall이란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우리는 장벽을 만든다라는 뜻이죠.
예.
보수파 논객으로 백악관 수석 전략가를 지냈던 스티븐 배넌 씨도 이 단체 고문입니다.
장벽 건설을 주도하는 콜 페이지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이 몸 가운데 세 군데가 절단된 이 공군 퇴역군인인데 이 동성 무공 훈장을 받았습니다.
네.
콜 페이지 씨가 지난해부터 이 온라인에서 10억 달러를 목표로 모금 운동을 펼쳤는데 지금까지 2,200만 달러 이상을 모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간인들이 세우는 장벽은 어디에 건설되고 있나요?
예, 남부 뉴멕시코주 선랜드 파크 지역에 들어서는데요. 스티브 베넌 씨는 최근 미국 CNN 방송에 장벽 길이가 33km로 기존 장벽을 연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캔사스주 내무장관을 지냈고 지금 위 빌더 월에서 자문용을 맡은 크리스 코바 씨는 해당 구간 공사비가 최대 80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위빌더 월 측이 장벽이 들어설 땅을 확보한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죠. 이 제프 앨런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공동으로 소유한 땅입니다. 이 지역이 이 멕시코 쪽에는 시우다드 후아레즈와 맞닿아 있습니다. 앨런 씨는 최근 한 언론에 연방의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시민들이 직접 나선다면서 바로 이런 게 미국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벽이 들어서는 선랜드 파크 시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시정부 측에서 28일에 공사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서 공사 정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게 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민주당 소속인 미셸 루앤 그리셈 뉴멕시코주 주지사는 이 위 빌더 월의 장벽 건설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민간인들이 직접 장벽을 세우는 건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일이겠죠.
그렇게 봐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장벽을 세우는 땅을 내준 제프 앨런 씨는 이거는 뭐 인종주의와는 관련이 없고 단지 미국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면서 장벽 건설을 옹호했습니다. 또 미국에 살기를 원하는 이민자들은 국경사무소에 와서 정식으로 이민을 신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16th of July 1969. 인류 최초로 달에 첫 발을 내디뎠던 닐 암스트롱. 그의 달 착륙 성공에 전 세계가 환호했던 1969년. 그 시절 미국 음악계에 혜성처럼 나타났던 그들.
그리고 컨트리 팝 음악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존 덴버. 또 60년대 초에는 우리의 발바닥을 뜨겁게 달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미국 전역을 들썩거리게 만들었던 트위스트의 주인공 처비 체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떠나볼 50년대 재즈 여행까지. 다양한 음악 스토리와 그 시절 미국 이야기. 매주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방송되는 그 시절 그 노래.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막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고 오후부터 밤사이에 곳에 따라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7도, 낮 최고는 18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황해남북도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기온이 14도, 낮 최고는 29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최저 14도, 최고 23도, 강계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저 10도, 최고 25도, 해주 최저 15도, 최고 23도, 개성은 최저 13도, 최고 23도입니다. 함경남북도, 양강도, 강원도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함흥 최저 11도, 최고 29도, 장진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최저는 3도, 최고는 23도입니다. 해산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고 최저 5도, 최고 25도입니다. 선봉은 최저 12도, 최고 20도, 원산 최저 16도, 최고 28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 오후에는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1 내지 2.5, 먼바다 1.3, 서해 구름 많고 물결 앞바다 1.5, 0.5 내지 1m, 먼바다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 뉴스 투데이 3부였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 발간한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과 일본, 독일 등과 함께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됐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미 재무부는 중국의 환율 정책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비관세 장벽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대미 교역과 투자를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은 종전 6개 나라에서 스위스와 인도가 빠지고 이탈리아와 아일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총 9개 나라가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랐습니다. 미 재무부의 환율 조작국 명단에 오르면 미국 기업 투자에 금융 지원이 금지되고 미 연방정부 조달 시장 진입이 제한됩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 IMF를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과의 연계 등을 비롯한 부수적인 제재 조치도 이어집니다. 한 단계 낮은 환율 관찰 대상국이 되면 이 같은 조치들이 취할 가능성을 높다는 뜻입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인 지난 1994년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이후에 조작국이 된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도한 대중국 무역 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인위적인 위안화 가치 절하를 꼽으면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비난해왔습니다. 북한은 내년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에 남북한 단일팀을 보내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기루 북한 체육성 부상은 어제 보도된 중국 신문망과의 인터뷰에서 북과 남이 단일팀으로 출전하는 문제는 다 같은 결의의 마음이고 곧 올림픽의 이념이기도 하다면서 북남이 손을 잡고 함께 해나갈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 부상은 지난해 11월과 12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열린 체육분과회담에 북한 측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남북한은 당시 회담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의 여자 농구, 여자 하키, 유도 혼성 단체전, 조정을 비롯한 4개 종목의 단일팀 구성과 개회식 공동 입장 등에 합의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전자산업 핵심 원료물질인 희토류를 대미 무역전쟁 반격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관영 CCTV 인터뷰에서 중국은 세계 최대 희토류 공급 국가로서 개방과 협조, 공유의 방침을 따라왔다고 밝히고 그런데 중국에서 수출한 희토류로 만든 미국 제품이 오히려 중국 발전을 저지하고 압박하려 한다면 인민 모두가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희토류 자원은 중국 내 수요를 먼저 충족시키는 게 원칙이라면서 수출 제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희토류는 반도체와 이동통신기기,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첨단 제품의 전지에 들어가는 17가지 필수 광물질로 주요 군사장비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희토류 수입의 80%가 중국산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수출을 제한할 경우 미국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주요 매체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 연안에서 발생한 유조선 공격은 이란이 감행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볼튼 보좌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유조선 4척이 기뢰 공격을 받았다면서 이란을 배후로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에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원유 수출항인 얀부항을 겨냥한 공격 시도가 최근 있었으나 실패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이란 방문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아빠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아베 총리 방문 일정을 일본 측과 최종 조율 중이라고 어제 언론에 밝히고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음 달 12일에서 14일 전후가 될 것으로 일본 매체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일본을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아베 총리가 이란 방문 의사를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데 따른 것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아베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의제 중 하나로 이란 문제를 논의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란이 대화를 원한다면 우리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